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4장에 다시금 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용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여라. 그래서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죄로 인해 다윗이 감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행위였죠. 첫 번째로 왜 죄가 되는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보통 인구조사는 뭐가 관련돼 있죠? 군사와 세금 징수, 그 명수에 따라 세금 징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편 18편에 우리 그 전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고 반석이고 요새시라는 고백했던 그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숫자, 사람의 군사력 이런 것들에 마음들이 쏠리고 있는 장면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세상 나라와 같이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사람의 숫자나 군사력들을 조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권세와 번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내부의 적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평안한 나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싹돋고 그 결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던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그 성공 그 이유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루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특별히 많은 한인 학생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버드나 좋은 예일대나 이런 데 가서 그때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가서 가지고 그 졸업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고 자살 충동, 우울, 장애,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을 이루고 뭐 크게 되고 성공하고 재산이 많아지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처음 가졌던 다윗의 마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와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그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아홉 달 스무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 있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인구조사가 그냥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기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장작 9개월 2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도 많았겠지만 그렇게 세는 데도 많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에게 9개월 20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맨 처음에는 자기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주셔요. 양심의 이야기 하시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설교자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아, 다른 왕들도 다 인구 조사하고 군사 목적하고 세금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리고 왕권과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좀 누리고 좀 이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고 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내면 가운데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나중에 그 마음의 괴로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바세바를 취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 양을 훔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들을 내려놓고 왕이라는 체면과 권세 자리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고백했던 장면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들 목장이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다 편안하고 좋고 막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의 대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근데 인간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되고 이렇게 고리가 맺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짓누른다. 저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 인도도 해야 되는데요,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면요, 찬양 인도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무엇을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말씀을 전할 때도요 자신감이 없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면 하나님께서 짓누른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들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고 내 힘, 내 능력, 아, 내가 누군데, 아휴, 그 사람 뭐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거리도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죄악의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깨끗한, 또한 이 하나님과 관계 또한 묶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며 우리가 먼저 잘못을 간구하고 나아가고 관계 속에서 이 죄악을 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인 나라에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히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손에 심판을 받는 것보다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그 사람이 망하고 완전히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오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아프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김여우수아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책을 써놨는데 유학생 시절 때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또 유학생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책 분량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읽어야 될 책들이 막 여러 권 있어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까지 잘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노트에 이렇게 종이에 자기 평가하는 셀프 그 자기 평가하는 데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 텍스트북을 정말 성실껏 잘 읽었습니까? 몇 퍼센트 읽었습니까? 라는 표시였어요. 시험을 잘 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읽진 못했지만 그냥 읽었으니까 100% 딱 써놓고 이 제출을 하는데, 마지막 글자 글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라고 교수님이 써놨어요. 네, 몰라 그렇게 하고 그냥 제출하고 이제 학기 끝났으니까 마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막 글귀가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텍스트북 잘 읽지 못했는데, 다 읽지 못했는데 왜 100%라고 써가지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실제는요 100% 잘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과장돼서 거짓말로 쓴 것 같습니다. 100% 못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G로 0% 리딩하는 것들을 0%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참 놀랍게요, 그 김여수와 그 목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리딩하는 것, 시간 분배하는 것, 다음 학기 때는 어떻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테스트를 보고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코치를 해주시면서 도와주셨다. 자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덮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만 그렇게 잘못해? 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우리 본성은 그 창피함을 누르고 이 창피함을 각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창피함을 각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가 빛나 있으면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에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